오늘 본문은 민수기 주보에 잘못 나왔는데요. 1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민수기입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설교로 레위기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해석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레위기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더듬어 보시는 시간으로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전형적으로 유명한 구절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 안 읽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걸 어디서 읽었겠습니까? 광화문에서 읽었습니다. 교보 빌딩 앞에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전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좋은 구절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이 구절은 저에게 되게 오랫동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 그렇다. 사람들은 나를 세상은 나를 굉장히 순간순간 보고 가볍게 보고 나의 한 장면만을 보고 평가하고 넌 이런 사람이다 넌 저런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고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내 스스로를 좀 알아봐 주는 것 같은 그런 위로가 있어서 저희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사람들을 쉽게 보고 빨리 보고 급하게 판단하고 아,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이 어떠하다. 세상이 저러하다. 내가 너무 빨리빨리 판단하지 않았나. 난 오래 그것을 보았는가. 난 자세히 그것을 보았는가. 내가 혹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래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거기에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보면 깊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풍 좋아하십니까? 전 가을마다 단풍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고궁을 갔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단풍 명소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고궁에 가면 그래도 몇 그루 아름다운 단풍나무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벤치가 있어서 두세 시간 정도 앉아있으면요. 그 단풍의 물결이 정말 저에게 젖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안 그런 사람인 것 같죠? 저 그런 사람입니다. 예. 몇 시간 앉아있을 때 그렇습니다. 햇살 사이로 비칠 때 어느 가지에 더 진하고 어느 가지에 더 연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고궁이라 할지라도 나무 한 그루 밑에 자리 잡고 앉아 오래 바라볼 때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다 온 것처럼 굉장히 내 안에 묻었던 때가 좀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 자연이 좀 더 스며들어 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 이 자연의 순간의 선물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 올해도 가을이 되면 어딘가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내장산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곳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풍이죠. 제가 갔을 때 시기도 참 잘 맞춰 갔습니다. 온 산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여전더위와 함께 갔습니다. 인솔이었고요. 저는 어디가 더덕구이를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 입장에 있었고 물론 걸었습니다. 함께 그분들을 좋아하고요. 그분들은 저를 좋아하셨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풍을 보기에는 계속 걸었고 계속 보았고 한 40여 분 정도 한 바퀴 둘러보면 와 이쁘다 하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그 순간 제가 단풍을 보았는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기르시면요 아이를 그저 잠깐 보면 이쁘거나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뭔가 욕을 합니다. 그렇죠? 조금 잘하면 자기 주관이 선명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얘는 뭔가 나에게 요구하고 나를 좀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좀 더 봐도 얘한테 자꾸 내가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게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고 충돌하여서 아이를 기르는 게 업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 아이를 자세히 봐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요즘에 무엇을 고민하는지 공부의 어느 부분이 힘이 든지, 친구 사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엔 작년보다 어떤 생각을 새롭게 더하게 되는지, 어떤 마음이 새롭게 들었는지, 이야기가 어떻게 커나가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내 눈앞에서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요? 몇 달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순간도 또 지나갈 것입니다. 전 정말 하루하루가 아깝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 자식을 키우는 기쁨은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제가 평생 살아가는데 제 아이가 중1이 돼도 저를 안아줄까요? 중2가 돼도 저와 대화할까요? 중3이 돼도 제 얘기를 듣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물론 그때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을 분명히 그 아이는 저에게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주는 특별한 기쁨과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천천히 오래 보아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면 아침 저녁으로 학교 가는 아이 한번 보고, 숙제하는 한번 보고, 시험 보는 아이 한번 보고, 그렇게 잘했냐 못했냐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해서는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껴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비밀입니다. 세상은요, 아끼지 않는 자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낄 때에만 사실 세상이 보입니다. 아끼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봤다고 생각하지만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끼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아껴야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을 아끼지 않고 사람을 쉽게 보면 그 사람을 쉽게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얘는 왜 이 부분은 이래? 왜 쟤는 저 부분은 그래? 얘 이걸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내가 이걸 못하는 거야? 아, 왜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까? 특별히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족이겠죠. 그렇죠?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족을 아끼지 않으면 가족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니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니 가족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만이 아니죠. 애인이나 친구들이나 그들이 나에게 선물인 게 중요한데 나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함부로 대함으로 항상 그 관계가 나한테 짐처럼 되돌아오는, 소중한 건 맞는데 선물 같지가 않은, 아껴야 보입니다. 그 사람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정말 힘겹게 걸어가는 그 힘겨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며 안타까움으로 울립니다. 그 사람이 그 힘겨움 속에서도 여전히 바르게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숭고하게 보입니다. 그가 느끼는 기쁨이 나에게 기쁨으로 느껴지고, 그가 느끼는 슬픔이 나에게 슬픔으로 느껴지며 그 사람이 깊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끼는 사람만 사실은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아껴야 내가 보입니다. 자기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잘 보지 못합니다.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넌 왜 이거밖에 못하니? 넌 왜 이러니? 넌 왜 이건 이렇게 했니? 아, 내가 좀 이러면 좋을 텐데. 자기 외모에 대해서도, 자기 성격에 대해서도, 자기 능력에 대해서도, 자기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도 뭔가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내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 결과만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듣지도 않고 아 됐어 라고 내 자신을 외면합니다. 그러니 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끼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끼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오려고 했는지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낄 때 내가 보입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이라고 좀 버무려 봅시다. 일상을 아끼면 일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만 결심해 보십시오. 라면의 소중함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 위대한 발명품, 다이어트를 결정하셔서 내가 다시는 이것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 그렇죠? 우리는 본가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짧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짧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 날씨.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물건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어리석어서요. 되게 부모님이 공짜로 제공해 주는 걸 받고도 그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반응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별거 아니라고 반응하는 게 마치 내가 물질에서 자유한 것이냐, 되게 쿨한 것이냐, 내가 더 대단한 존재이냐. 한번 싹 없어진 다음에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 때마다 왜 이렇게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나. 차를 탈 때도 저는 지금도 제가 탈 수 있는 수준의 차가 아니라 우연히 받은 차이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이게 항상 있지도 않아요. 이 시즌에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때 누려야 돼요. 너무 좋아요. 굉장히 작은 집이지만요. 예전에 집은 나무 샤시여서 바람이 다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 샤시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샤시만, 집은 넓지 않아도 샤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내와 실외를 가르는 건 벽이 아니라 샤시입니다. 이게 있으면 달라요. 달라요. 엄청 모르시죠, 잘.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일상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소중한 거 느낌. 여러분 이게 물질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정말 물질적으로 생각하시면 그걸 안 쓰셔야죠. 쓰면서도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저 자만한 사람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느낄 수 있어요. 소중하게 보니까, 아껴서 보니까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도 그 소유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제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까? 그 이중성에서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가지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다시 갖지 못한 것들을 쳐다보는 실수에서 걸어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일상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시간도 소중합니다. 젊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가 젊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42이 뭐 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외형이 유지되니까 되게 젊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그 말에 제가 스스로 속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건강검진 받으면요. 딱 제 나이입니다. 포장지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포장지만. 내부로부터 훅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요. 전 젊어요. 왜냐하면요.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날은 사실은 젊은 날이에요. 왜? 내일의 내가 부러워할 젊음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40대, 50대가 되면 제가 이 시절 얼마나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때 참 젊었었지. 물론 저는 30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때 젊음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젊음, 환경, 상황. 일도 얘기하고 싶네요. 우리는 일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을 함부로 대하는 게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내가 갖고 있는 직장에 불만족하는 것이 내가 이 직장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느껴지나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천천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사회 일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중한 겁니다. 내가 거기서 배운 것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천천히 바라보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 할 수 없겠죠. 아, 그래도 교회는 하고 갈까요? 여러분 교회 소중합니다. 그렇죠? 천천히 보시면 들어와 보시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분도 분명 있겠지만 여러분들 전부는 아니겠어요. 몇몇 사람에게는 이 교회 그냥 한번 다니시는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몇몇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로 했던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찾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만족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천천히 보아야, 아껴야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낄 때,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거의 내 삶 가운데 빛납니다. 사람을 아껴서 그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내 인생으로 들어와 내 인생이 빛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낄 때, 내가 보이면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빛나요. 내 일상을 아낄 때, 그 일상이 보이면 그 일상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빛납니다. 하지만 이 아끼는 능력이 사라져서 함부로 대함이 내 인생에 있을 때 내가 함부로 대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요즘은 함부름 대함의 습관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중간중간 말했지만 나를 함부로 대해요. 그럼 어때요 결론이? 난 별거 아니죠. 난 왜 이 모양이야가 내 결론이 될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외롭죠?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 일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죠? 내가 여기서 이거 알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나와 내 삶의 현장과 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 그건 어떤 결론을 갖게 되죠? 사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결론을 갖게 돼요.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인생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뭔가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세상과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순진하고 나이브하고 뭔가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살아있는데도 사는 거 별거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과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고 있는 사람, 누가 삶에 대해서 정말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삶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입니까? 혹시 이 함부로 대함이 여러분들에게 배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 태도가 함부로 대함이라면 아, 내가 아직 나를, 사람들을,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하고 이것을 배워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함부로 대함, 그 결과로 삶에 열정이 생기지도 않았고 삶의 깨달음이 있지도 않고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상한 결론을 갖고 인생은 별거 아니고 세상은 재미없고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하는 인생을 망치는 결론만 들고 있으면서 자기를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우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걸어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왜 함부로 대함을 배웁니까? 세 가지가 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함을 배우는 이유는 욕심과 두려움과 편견이라는 뿌리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지면요, 천천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더 괜찮은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그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천천히 바라볼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냥 불만인 거죠.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좀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상황이, 내 여건이 더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천히 바라볼 마음이 없습니다. 아끼는 마음이 없어요. 아, 몰라. 아, 왜 이래. 이렇게 돼. 뭐예요? 욕심이 함부로 대함을 만들어요. 근데 그 함부로 대함이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이는 장난감을 좋아해요. 장난감을 삽니다. 근데요,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도 하루 이틀 갖고 놀고요, 만 원짜리 장난감을 하루 이틀 갖고 놀고 또 새로운 장난감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짜리 장난감을 갖고 있어도요, 결국 만 원짜리 하나를 갖고 있어요. 왜? 맨날 새로 산 것만 갖고 노니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누릴 능력은 없고요. 내가 100만 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그걸 누릴 능력은 없고 내가 지금 새로 얻게 된 그 만 원어치를 갖고 놀다가 이것도 금방 뒤로 던져버리고 또 새로운 만 원어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욕심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어릴 땐 장난감이고 그 다음엔 뭐겠어요? 제일 매력 있는 이성이 누구예요? 새로 만난 여자죠. 새로 만난 남자고 정착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만 원짜리만 갖고 노는 거예요. 오늘 새로 만난 사람이 나를 호감 있어 했어를 갖고 놀다가 정말 몇 년 동안 나를 아끼고 내가 그를 아끼며 서로 아픔도 알고 부족함도 알지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못 배우는 거예요. 욕심이 그것을 그렇게 만듭니다.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걸 갖고 있어요. 근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걸 천천히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걸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걸 여유가 사라져요. 내일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있어봐야 뭐예요. 내일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일도 있게 할 거에 골몰하느라 이걸 천천히 바라보면 누리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은 괜찮은 사람인 거 알아요. 하지만 내가 계속 나를 개발해내고 발전하지 않으면 난 언제 도태될지 몰라요. 그러면요, 지금 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누릴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선물 같아요. 하지만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그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사실은 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아요. 뭐예요? 두려움이 함부로 대함을 만들어요. 겁이 많은 사람은 함부로 대합니다. 짓는 원래 겁나면 이렇게 막 좀 태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집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되게 이뻐해요. 근데 택배 하시고 오면 엄청 크게 짖어요. 근데 그때 얘가 되게 뭐가 귀여운 줄 알아요? 눈빛이 보여. 난 이제 몇 년 키웠으니까 막 짖는데 눈빛이 엄청 흔들려요. 막 엄청 흔들리고 사실은 짖는데 몸이 이상한 U자 막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 못하고 막. 이거 어정쩡한 뭔가 내가 개됨을 좀 우리 주인에게 보여줘야겠는데 막 좀 난 저 상대가 부담스럽고 자기가 뛰어나가면 내가 앞으로 좀 치고 나가면 내 뒤에서 짓고 싶은데 내가 뒤집지만큼 서 있으니까 내 뒤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아 정말 그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면요 뭘 줘도 그것을 누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이기구를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안전장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뭐 대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담이 이게 날 잡아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어떻게 잡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돈 내고 이런 짓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편견입니다. 편견이라는 건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오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내가 결정했어요. 보자. 애를 계속 봐요. 하루 종일. 근데 뭘 봐요? 공부를 잘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남편을 계속 쳐다봐요. 근데 뭘 봐요? 제가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는지를 봐요. 제가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봐요. 세상을 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나를 성공을 시켜줄까 안 시켜줄까를 봐요. 이미 내 머릿속에 뭐가 정해져 있어요? 각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뭘 볼지 내가 이미 결정했어요. 그럼 아무리 천천히 본다 한들 아무리 오래 본다 한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아무리 봐도 안 보이겠죠. 왜?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그걸 보려고 한 거고 그걸 봤으면 오래 봐도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난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쟤는 그런 사람이 아니네. 그럼 끝이에요. 그 사람을 나이스하게 대할 필요도 없고 귀구려 바라볼 필요도 없고 이미 난 이게 중요한데 그게 없잖아. 그럼 나랑 상관이 없는 거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난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그럼 이 일을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편견을 갖고 내가 현장을 대하고 편견을 갖고 사랑을 대하기 시작하면요.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고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정당성이 내게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편견이죠. 잘 모르면서, 그렇죠? 잘 모르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외국인 근로자를 가르칠 때 이슬람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슬람교에 대한 책을 쭉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요, 난 이슬람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슬람교가 왜 나쁜지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보문고를 가서 이슬람교에서 나온 이슬람 이해를 읽기 시작했어요. 뭔 줄 알아야 문제를 알던가 대안을 알던가 하지 않겠습니까? 뭔 줄 모르면서 왜 틀렸는지만 배워요. 그럼 그 사람이 사실 그걸 압니까? 아니죠. 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 집어넣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반대편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개념으로 뭘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쟤네들은 나쁜 애들인 거예요. 그냥. 나랑 반대편이네? 그럼 그냥 욕하는 겁니다. 욕 많이 했어요? 이 녀석 왜 이렇게 웃어요? 편견을 사로잡혔어요. 세 가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게 합니다. 함부로 대하시면 우리의 소중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져갑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아끼는 게 필요해요. 아끼면 보여요. 오늘 설교 본문은 언제 얘기할까요? 이제는 얘기할 거예요. 뭘 아끼자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일상을, 예, 중요합니다. 타인을, 예, 중요해요. 나 자신을,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아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함부로 대하십니까? 내 신앙과 신앙생활을 아끼십니까? 내 신앙과 신앙생활을 함부로 대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과 신앙생활을 아끼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낀다는 말 자체가 낯선지, 내가 엄마한테 맡겨도 되는 것처럼 신앙에는 항상 맡겨도 되는 거였는지, 그러면 내가 아, 목사님 저 아끼고 있어요 라는 마음이 드시는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나를 나되게 지키는 거예요. 맞죠? 내가 죄에 빠져갔을 때, 내가 내 이기적인 본성에 끌려갔을 때 그 올무를 깨고 원래 내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 압도되고 세상에 물들었을 때 그 올무를 깨고 내 자신을 원래 돌아오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은요,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알지 못할 때 거기에 빛이 되고 깃발이 돼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가르쳐주는 진리의 영이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내가 함정에 빠졌을 때, 내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거기서부터 내 안에 뻗쳐 들어오는 구원의 손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은 모르겠고 신앙이 약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까? 신앙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했고 나를 나 되게 했고 내 삶을 인도했고 나를 벽에서부터 위기에서부터 함정에서부터 구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신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신앙이 너무 소중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 합니다. 신앙을 아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신앙을 아낀다는 말이 낯설 정도로 신앙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 내가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한 지가 지금 6개월이 돼갔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마음은 그래도 남아있네. 어, 이거 대단한데? 야, 그래도 내가 믿네. 와, 이거 대단하다. 이거 안 없어져. 신기하네. 한 3개월 더 해보자. 이게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두들겨 팹니다, 그냥 신앙을. 돌멩이처럼 굴려봐요. 깨지나 안 깨지나. 아무렇게나 던져봅니다. 부서지나 안 부서지나. 그래,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신앙이라는 게 어? 그래도 있네. 근데 좀 부서졌다, 야. 이렇게 이렇게. 주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싹 없어졌고 있긴 있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좀 더 해보자. 와, 이 정도로 하면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는구나. 한 3년 이랬더니 기도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이 없나 보네. 내 신앙이 진짜가 아니었나 보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남자친구를 괴롭히는 걸로 사랑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 이 자식을 이렇게 내가 쪼았는데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날 정말 사랑하나 보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고치셔야 돼요.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놀았는데도 아직도 일이 되네. 내가 재능이 있긴 있나 보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재능을 갈고 닦아 성실히 성실히 더 빛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중한 사람을 아끼며 보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소중하십니까? 그럼 왜 그것을 돌처럼 굴리십니까? 왜 함부로 던지십니까? 왜 깨지나 깨지 않냐 보자라는 식으로 대하십니까? 신앙을 아껴야 합니다. 신앙을 아껴야 합니다. 신앙을 아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해봅시다. 레위기의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레위기는 세 가지에서 신앙, 이것이 신앙이라고 세 가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무엇이 신앙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아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무엇이 신앙인지 한번 같이 얘기해봅시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봅시다. 예배가 무엇인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 예, 그거 예배입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쏟아대는 건? 예, 중요합니다. 그게 예배로 가는 서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시간을 내고 찾아 나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진심을 쏟아내되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 진짜 고백에까지 내 진심을 끌고 가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진리를 내 진심을 담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바꾸어내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까지 진짜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막 쏟아냈더니 마음 시원한 거예요? 나중에 회의 드시죠. 내가 그때 은혜 받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예배 내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내가 뭘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예배는 뭐예요? 진짜 예배는요. 내 진심이 진리에 맞닿아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죄에서 자유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살아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속의 올무에서 끊어내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새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임하셔서 여러분을 바꾸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 지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예배가 그것이라고 하니까 예배에 참여를 등한시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예배로 가기 위한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첫 단추이기도 해요. 주일 예배를 찾아놓을 때 내가 좀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오늘 좀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에도 진심을 담고 말씀도 들어보고자 하고 내가 무슨 공연을 관람하러 온 것처럼 그래 오늘은 무슨 분인가 하면 오늘은 별로 감동이 없네 지난주에 감동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을 담아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부터 오늘 강조하고 싶은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꼭 있어야 되는 예배는요 개인의 기도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도요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중적인 고백이죠. 내가 그 고백에 예배로 동참할 수 있죠.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고백이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예배의 핵심은 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그 고백을 진심을 담아 딱 섰을 때가 예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시간에 그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신앙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바쁘시다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여러분 바쁘다고 안 하기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바쁘다고 얘기하기엔 그렇게 오랜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아는데 개인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하루에? 여러분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뒤에 친구에게도 내주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30분이면 굉장히 많으시죠? 일주일에 1시간이면 되게 많으시죠? 여러분 그건 바쁘다고 미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 우리 서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내 기분이 어때서 안 한다고 하기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 동의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다시 한번 그 고백의 자리에 가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바꾸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그 시간들을 지켜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다시 그 고백까지 접근하려고 하는 아 요즘엔 그런 마음이 안 들어라고 자기 감정만 토로하면서 1년과 2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자리만 채우면서 2년과 3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으로 가서 자기를 변화시킨 예배를 내가 지키고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을 아끼는 것입니다.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배가 언제였는지 언제였습니까? 내 진짜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아 그때 내가 그 말씀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 내가 그건 몰랐던 애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고백에 서서 주께서 나를 바꾸셨던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좀 빨리 갑시다. 두 번째. 레위기에서 두 번째 주제는 뭐였죠? 첫 번째가 예배, 다른 표현으로 제사에 대한 것이었다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재제, 속건제, 화목제가 다 어떤 고백으로 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정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먹지 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문둥병 얘기도 나왔었고요. 뭐 시체를 만지 말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셨고 강의를 들으셨고 여러분들이 다 레위기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정결은 뭐예요? 정결은 인격적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신앙의 두 번째는 인격적인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죄는 뭐였어요? 문둥병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아, 내가 이제 진리대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것. 그렇죠? 죄는 뭐, 그 시체에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정적인 사고방식, 실패의 사고방식. 내가 부정의 전망. 아, 이거 안 돼. 세상은 그지 같고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이 죽음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고? 소망의 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고 하나님께 변화시킬 수 있고 라는 그래서 내일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지를 생각하는 소망의 사고로 변화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속적 사고. 아무거나 먹는 거. 짐승을 먹는 거. 요즘은 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요즘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내게 중요한 것이 되어서 세상에 물들어버리는 사고방식.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하고자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는 소명의 사고. 내가 지금 이것으로 부름받았거나 사명의 사고. 그렇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성숙이죠. 그렇죠? 내가 죄에 빠져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죽음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면 나는 내 멋대로 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그냥 머리에 다 박혀 있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에서 그런 진짜 미성숙한 어린아이도 못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게 된다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바뀌어진 소명들을 감당해내는 그것이 내 사고방식인 상태, 그 내적 세속인 상태, 그것이 내 인격인 상태, 이것이 개인의 성숙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신앙의 두 번째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단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두 번째,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소중히 한다는 건 이것을 소중히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적 성숙을 소중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적 성숙을 소중히 하고 계십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나를 되게 소중히 여기고 내가 잘 돼가고 있나를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재밌는가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편한가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에게 되게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 편안함, 내가 갖고 있는 평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성공과 소유, 이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름 중요하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 것도 소중해요. 난 노트북 펼 때마다 기분이 좋다니까. 자동차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핸드폰 보면 기분이 좋고. 누가 또 줬어요, 요즘에. 좋아요. 여러분들 6가 나왔지만 전 4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빨리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좋아요. 누리세요. 하지만 그게 그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갔지만 내가 알자면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라는 건 내가 뭘 갖고 있지만 내가 알자면 내가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잘 풀려고 있지만 내가 알자면 내가 지금 부정적인 사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면 내 안에 진정한 소망과 만족이 없다는 건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뭘로 여러분들 평가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누렸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로 나를 평가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한테 중요해야 돼요. 그게 나한테 소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절개에 대해서 얘기했죠. 절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는 개인적인 내면의 고백이지만 절개는 공동체적인 삶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유월절이라는 고백이 제사랑 똑같은 고백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동시에 지켰을 때는요. 그거는 제사와 똑같지 않아요. 동시에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희년은 아예 생활의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정사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초실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절기들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세상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 번째가 뭐예요? 신앙은요. 그냥 예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예배에 참여해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첫 단추에 지나지 않고요. 첫 단추도 되지 않고요.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고백을 통해 변화되는 것. 변화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를 시작한 내가 내면적으로 성숙하는 것. 성숙한 내가 그 삶을 살고 그 삶의 결과물을 세상을 바꾸어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죠? 이 신앙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오늘 하루 힘들었다 힘들지 않다 재밌었다 재미없었다가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을 똑바로 잘 했는가 내가 사람들을 건강하게 대하고 내가 해일들에 내가 맡겨있는 사명과 업무에 진지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삶을 잘 살아냈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량한 영향이 미쳤는가 아, 내가 뭔가 내 말대로 되는데 이게 짝짝 진행됐으면 권력의 기쁨. 여러분 사실 그게 권력의 기쁨이잖아. 내 생각대로 뭔가 돌아가는 거. 아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줬어. 아 잘했다고 칭찬해. 명예의 기쁨. 아 이렇게 나 오늘 편하게 했어. 나 되게 이제 연봉이 올랐어. 뭐예요? 소유의 기쁨. 그 세상 것이 나의 오늘 삶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짜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가 내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소중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교회 한 번 더 오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한 번 더 오세요. 우리 교회 몇 번 부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요. 오세요 좀. 내가 세 번을 부르니 네 번을 부르니 한 번 부르잖아. 한 달에. 올만도 한 대 안 와. 오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신앙은 아니죠. 성경 읽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여러분들 기도 속에 여러분들 자신이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면서 현장의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어떻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기쁨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성경 공부를 마치는 거예요. 아, 레위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한 책을 뽑으라면 저는 레위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한 권의 책만 읽겠다고 하면 저는 레위기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요? 레위기가 신앙이 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요? 여러분 레위기 모르는 사람 그거 읽어봐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고 얘기하는 책이 복음서예요. 뭘 이루셨는데요? 뭘 이루셨는지는 레위기에 다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개인의 변화를, 어떠한 개인의 구원을, 어떠한 인격적인 성숙을, 어떠한 세상을 이루셨는지는 레위기에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복음서만 있는 사람은 뭘 이뤘는지 모르고 이루셨다라고 기뻐하다가 그 이룬 걸 자기가 써놓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걸 이루셨어. 내가 멋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데 가는 걸. 그렇게 써놓는 거 아닙니까? 전 복음서 한 권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권의 책만 읽으시려면 레위기를 읽으십시오. 레위기를 읽으세요. 레위기를 꼭 읽으십시오. 레위기를 깊게 읽으십시오. 레위기를 소중히 여기세요. 레위기를 아끼세요. 레위기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지나가면요 다시 언제 이것을 여러분들 고민하실지 몰라요. 레위기가 신앙을 얘기합니다. 신앙은 내가 예배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내가 인격으로 성숙되어지고 바른 삶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정의를 하는 시도들과 싸우십시오. 기독교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초입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도덕률과 법칙을 지킨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때때로 필요하죠. 우리가 너무 미숙하니까. 그건 초입이라는 사건들이고 진정한 신앙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삶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 그래서 그런 나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시다. 맨 첫 번째 구절을 돌아가죠. 저는 그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그 쓰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오그라드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구절은 제 마음에 되게 오래도록 남아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첫 번째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 구절을 제 마음에 오래 남는 이유는 그때 제가 좀 힘들었어요. 저든나귀 같은 상태였고 그때 제가 이 구절로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떤 광화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보고 계시다는 것,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것,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나를 예쁘다고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잠깐 본다고 생각해요. 너 이거 이렇게 했네? 주의 성령이 이제 널 떠난다. 너 죄 지었네? 나 이제 너랑 안 다닐 거야. 이런 예민쟁이 쪼잔한 내 한 장면만 보고 평가하는 하나님.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범죄자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난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내 성품적인 결함, 넌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지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대단한 존재로 느껴지기보단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내가 별거 아닌 존재로 느껴져요. 항상 지적받는 것 같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때 뭔가 자르내지 못하고 있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삶의 피로감에 압도되어서 아 뭔가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내 자신을 실망스럽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에요. 천천히 자세히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깊게 알고 그래 너 그런 부분 있지 너 저런 부분 있어 나도 알아 네가 잘못할 때도 있고 부족한 거 있고 네가 실수했던 거 맞고 하지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이렇게 해왔어 넌 이런 부분 내가 기뻐해 내가 그랬던 걸 날 기억하고 난 그래서 너한테 이런 마음도 갖고 있고 난 너에게 이런 꿈도 갖고 있어 신앙은 소중역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 잘 드리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아 물론 맞죠 근데 그 가장 깊이 담겨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천히 오래 바라보시는 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왜 신앙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하는지 지금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걸 느낄 때 내가 나를 천천히 자세히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걸 느낄 때 내가 저 사람들을 천천히 자세히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걸 느낄 때 내가 세상을 그렇게 천천히 자세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바라보심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낼 것이며 어떻게 욕심을 억누를 것이며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편견에서 자유해지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바라보심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합시다. 네 가지. 첫 번째, 함부로 대하는 것이 결론이라면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십니까? 인생을 함부로 대하십니까? 세상을 함부로 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 내 삶의 태도가, 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내가 타인에 대한 태도가 함부로 대함이라면 멈춰서서 아, 내가 두려움과 욕심과 편견에 빠져있진 않은지 내가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권리를 갖고 있느냐 행동하는지 내가 내 인생과 세상을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내가 권리를 갖고 있냐 행동하는지 내가 함부로 대면서 왜 내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마치 내가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지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시고 아 내가 배워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학생의 자리에 내려가십시오. 함부로 대함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배움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함부로 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려가십시오. 배우려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중한 것들이 많으나 덜 소중한 것과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취미, 사람들의 평판, 생활의 안정, 얼마간의 소유 다 소중해요. 저한테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저한테는 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도 그럴 거예요.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에 먼저 집중하시고 여유가 되는 한 최대한 덜 중요한 것에도 집중하십시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삶의 중요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떠올리시는 거,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했던 그거, 나 자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와 화해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도 그렇게 안 대하면서 왜 나를 그렇게 대합니까?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가서 갑자기 사과하면 싫어할 테니까 혼자 마음속에 일단 회복하셔야 돼요. 가서 사과하지 마세요. 무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태도를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그럼 그 사람이 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알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신 분노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욕하는 것이라면 망하라 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것을 보면서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해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모양이다 저 모양이다 하는 건 그냥 망해라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필요 없어요.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처럼 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이래도 신앙이 남아있네 신기하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예배를, 내 변화를, 내 삶을,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주 기억하세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세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게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또한 내 인생에 잘 가져가십시오. 신앙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이를 소중히 여기면 아이와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아이가 잘 자라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주는 기쁨을 내 안에 중요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건 신앙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이고 여러분들 내적 풍토이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주어진 것들을 깊게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샘이 될 것입니다. 그 샘물을 가지시고 그 샘물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마음과 생각들을 바꿔나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함부로 대함인지 소중히 여김인지 난 그냥 탁 보고 탁탁탁 판단해버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래 지켜보고 아끼는 사람인지 주님 내가 세상을 잘 모르고 세상을 아는 척 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아는 척 했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알길 바랍니다. 나를 알길 바랍니다. 내 사람들을 잘 알길 바랍니다. 그들을 이제 오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속에 갇혀있는 아름다움을 내가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단풍낱말에 앉아 그저 발길에 밟혔던 그 단풍이 얼마나 위대한지 발견하는 것처럼 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찾아가겠습니다. 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오니 주여 나에게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1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